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방 당국자는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순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는 27일 VOA에 이번 순찰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 해군 구축함 USS 라센호 주변에 중국 선박이 여러 척 있었다며 라센호가 중국 인공섬 부근 12해리 이내까지 진입하자 중국 선박이 따라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선박과 비행기의 움직임은 안전하고 전문적이었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이 미국 선박을 미행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 군함이 자국 영해를 불법 침입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해 항의했습니다. 미군 당국자들은 라센호가 27일 스프레틀리 군돈에 수비 환초 가까이 접근한 것은 항해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며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를 소탕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직접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27일 미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ISI를 겨냥한 공격과 관련해 역량이 있는 파트너들에 대한 지원을 유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습이든 지상 행동이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터 장관은 미군이 지난주 이라크에서 ISIL에 억류됐던 쿠르드족 인질 구출 작전에 개입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카터 장관과 국방부 관리들은 그러나 구출 작전이 지상전이냐는 물음에 아니라고 답했었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면서도 미군이 앞으로 더 많은 기습 작전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미군의 자문과 지원 임무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26일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360명이 숨지고 2,2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진은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적어도 202명이 숨지고 1486명이 다쳤습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고위 당국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피해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적인 평가가 끝난 뒤 구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 군과 민간 구호단체들은 27일에도 임시 천막과 이불, 식량을 피해 지역으로 공급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27일 이번 지진으로 자국에서 115명이 사망하고 53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학교 건물에서 대피하던 여학생 12명도 포함됐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에서 27일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됩니다. 미국과 유럽, 요르단, 터키 대표들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의 전투 상황과 민간인 보호 문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할 결의안 내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유엔 결의안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부군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통폭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은 철제 통 속에 폭발물과 함께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물질들을 채워 넣어서 반군 지역에 투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부가 난민 사태와 관련한 회원국들의 늑장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이 난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가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신속히 행동해야 할 때 느리게 움직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이에 따라서 협상 테이블에서 한 말과 약속, 이행 사이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28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난 월요일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가공한 고기 역시 담배처럼 암을 일으킨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소시지나 햄 같은 일정한 가공 과정을 거친 육류나 붉은 고기를 먹으면 직장암이나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여기저기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발표가 불필요한 걱정을 만들어낸다는 의견들인데요.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고기와 암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상식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라고 북미 육류협회가 반발했습니다. 또 가공육을 만드는 한 회사는요. 고기가 인체에 주는 유익함은 무시했다고 발끈했는데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유기농 고기로 가공을 하느라 돈을 꽤 많이 썼는데 이번 보고서로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이 가공육 회사의 주식이 1%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앞서 이달 초에요.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116세 미국 할머니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할머니는 맛은 좋은데 몸에는 해롭다고 알려진 가공육이죠. 베이컨을 매일 먹는다고 합니다. 베이컨이 뭐냐 하면요.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여 말리거나 불에 그을린 식품이죠. 보통 베이컨은 소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심장병과 고혈압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고기를 가공할 때 넣는 물질도 인체에 해롭다고 나와 있거든요. 좀 어리둥절해지는, 헷갈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보고서나 회사의 손해를 우려하는 기업들의 반격은 좀 접어두고요. 이 116세 할머니의 장수 비결에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 외에도요. 선량하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 소식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뉴스의 배경과 용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영화로 듣는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3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0월 28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4도에서 12도 분포. 신의주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3도에서 10도 분포 예상하고 있고요. 개성 역시 구름 조금 낍니다. 5도에서 14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이스턴 코빈의 노래 옆 골라봤습니다.
ought to shoot that last one down now. Pass on that one more round now. Closing in on too late 30. Better get home, gotta hit it hard early. Yep. You got a pretty girl looking at you there, giving you that what you gonna do stare. You say nope, gonna call it a night now, but you're all wrapped up in the right now. Yeah, gonna buy her a drink, no time to think. Try to say that you can't stay, but her smile is saying, why can't you? Gonna wind up staying there, ain't ya? Yep. There you go, about to drop another 50, another shot of that fireball whiskey. Tomorrow this night's gonna own me. No reason to go home lonely. Yep. Gonna buy her a drink, no time to think. Yep. You try to say that you can't stay, but her smile is saying, why can't you? Gonna wind up staying there, ain't you? Yep. Round and round you got her now, dancing with you. Well, any minute she's gonna lean in, kiss you.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의회 지도부와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 규모와 부채 한도 증액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미국 내 범죄율 증가를 경찰을 찍은 동영상 탓으로 돌려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세계 최대의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무인기를 실험하겠다고 신청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연방의회 지도부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 예산 규모와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월요일인 26일 늦게 나온 발표였는데요.
네.
의회 지도부와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이날 예산 규모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앞으로 2년 동안의 예산이고요.
네.
부채 한도는 2017년 3월 15일까지 유효한 겁니다. 한편 이번 합의한 내용은 월요일 자정 직전에 공개됐습니다.
네, 그런데 의회 지도부라면 누굴 말하는 건가요?
네, 뭐 당연히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또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 그리고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말합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예산안을 두고 참 말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나마 수월하게 합의한 셈 같은데요. 자, 합의안에 어떤 내용 들어갔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합의안은 앞으로 2년 동안 예산을 800억 달러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예산에는 OCO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네.
이 OCO 예산은 별도로 2년간 320억 달러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자, OCO라면은요,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을 줄인 말인데요. 해외 긴급작전 예산 이렇게 부르죠?
맞습니다. 이 테러와의 전쟁과 같이 미국이 해외에서 벌이는 긴급작전에 들어가는 예산을 말하는데요. 이 OCO 예산은 제한이 없어서 주로 공화당이 우회적으로 국방 예산을 올리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새 예산이 부족해서 미국 정부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이 800억 달러나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다른 부분에 돌아가는 예산을 깎고 또 정부 수입을 늘려서 이 증가분을 메꾼다는 겁니다.
네.
예산이 깎이는 분야는요, 이 노인 의료 보장제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국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혜택 관련 예산인데요. 이런 가운데 또 미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비축해 놓는 석유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 수입을 늘려서 예산 증가분을 감당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네. 자, 이번 합의가요, 의회 공화당 지도부하고 백악관 측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의회 쪽에서는 먼저 이 메이너 하원 의장이 이번 주를 끝으로 물러나면서 이 새로운 하원 의장이 선출될 예정이죠.
예.
그리고 행정부 쪽에서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내년인 2016년이 실질적으로 임기 마지막 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2년 동안 쓸 예산하고 또 2017년 초까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 합의함으로써 양측이 큰 일을 해결하고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사실 현재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여기 좀 따라줘야 합의가 실행될 텐데요.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협상 당사자인 이 공화당 수뇌부는 이번 합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곧 사임하는 이 존 베이너 의장이 27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이번 합의가 잘 됐다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사실 이 베이너 의장 쪽에서는 예산 총액을 조금만 늘린 데다가 국방 예산은 증액하고 반면에 사회복지 지출을 일부 깎은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합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베이너 의장이 큰 짐 하나를 덜면서 폴 라이언 의원에게 의장 자리를 넘기고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된 거죠.
예. 자, 하지만 공화당 보수파들의 반응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 화요일 27일 아침에 공화당 하원위원들이 모였는데
네.
특히나 이 보수파 쪽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보수파 위원들은 합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제외됐고 또 수요일 날 투표하기 전에 합의안을 읽어볼 시간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이 베이너 의장의 후임자로 유명한 유력한 이 폴 라이언 위원의 말이 눈길을 끕니다.
네.
라이언 위원이 이날 기자들에게 예산 규모와 부채 한도를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당 지도부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보수파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공화당 하원의원 대다수는 이번 합의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산 규모하고 부채 한도 외에도요. 민주공화 두 당이 이 힘겨루기를 하는 현안들이 있는데요. 월요일 합의로 다른 현안들을 해결하는데도 좀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중요한 현안이라면은 일단 이 수출입 은행권하고요. 또 고속도로 지원 법안이 있습니다.
네.
월요일에 지금 이제 TV에 나오는데요. 월요일에 어제죠. 이 수출입은행권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몇몇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쪽에 합류해서 이 수출입은행을 존속시키는 법안이 이 하원 본회의 표결에 올라간 겁니다. 이 벽안 표결이 오늘 중에 있는데 지금 TV에 나오듯이 지금 하원 의원들이 한참 토론을 하고
네,
있죠.
네.
만일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모처럼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고속도로 지원 법안이 연방 상원은 통과했고요. 지금 하원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 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이요. 이 경찰들이 공권력 사용을 주저해서 범죄율이 증가했다고 강조를 했는데 또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코미 국장이 월요일 26일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경찰국장협회 회의에 나와서 연설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주요 도시에서 현재 범죄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게 동영상에 찍힐 것을 두려워하는 경관들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쓰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동영상에 찍힐 걸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죠?
네, 요 몇 년 사이에 이 경찰이 사람을 체포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연이어 공개됐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경찰이 좀 과도하게 대응해서 사람이 죽고 또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져서 미국 안에서 한창 시끄러웠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찰들이 자신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대응하는 모습을 누군가 동영상으로 찍을까 봐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응하는 걸 꺼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이런 현상을 또 퍼거슨 효과로 부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퍼거슨 사건이라면 잘 아시죠? 이 지난 여름이죠. 2014년 여름에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백인 경관이 무장하지 않은 흑인 청소년을 사살한 사건을 말합니다.
네.
당시에 이 총을 쏜 경관이 기소되지 않자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었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경관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걸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걸 퍼거슨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퍼거슨 효과 때문에 범죄율이 올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반론이 있습니다. 이 퍼거슨 효과가 사실이라면 현재 범죄율이 오르는 게 이유가 경찰폭력에 항의하는 시위와 또 범죄 현장에서 공권력을 쓰지 않은 경찰들 탓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서 퍼거슨 효과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코미 국장이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을 했죠?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23일에 코미 국장이 미국 시카고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연설했는데요. 여기서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죄율이 올라가는 원인으로 값싼 마약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총기 등을 지목할 수 있는데 자기는 이런 것들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영상에 찍힐까봐 두려워하는 경찰들이 경찰차에 나와서 대응하는 것을 무서워해서 그렇다는 분석이 더 믿을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분석은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사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 점은 코미 국장도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네.
코미 국장은 솔직히 자기 말을 증명할 근거는 없는데 하지만 강하게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네. 이 코미 국장이 퍼거슨 효과뿐 아니라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80년대와 90년대 이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교도소에 갇혔다면서 이런 거를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금 연방의회를 중심으로 한창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코미 국장은 이 당시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절차 없이 마구잡이로 교도소에 갇힌 게 아니라 재판이나 변호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 형이 집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법 집행이 지나친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네. 자, 이런 코미 국장의 발언 때문에도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백악관에서 나온 반응이 눈길을 끄는데요.
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26일 기자회견에 나와서 이 경찰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이 코미 국장이 주장하는 현상이 미국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경찰 책임자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는 코미 국장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근거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또 말썽이 났대요.
네. 사우스캐롤라이나 리치랜드 카운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경관이요. 이 교실에서 말을 안 듣는 흑인 여학생을 자리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관이 이 학생을 이 잡아가지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이 영상이 또 공개돼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관련 당국이 현재 이 동영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세계 최대 가장 큰 소매 업체죠. 미국 월마트가요. 미국 연방항공청에 무인기를 실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26일 월마트가 연방항공청에 가정집에 물건을 배달하고 창고 안에서 이 물건을 옮기는 데 쓸 무인기를 밖에서 실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월마트가 지난 몇 달 동안 실내에서 이 무인기를 시험했다는데요. 이제 야외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겁니다.
네, 무인기라면은 드론이라고도 부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타지 않고 지상에서 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비행기를 무인비행기라고 하는데 흔히 뭐 줄여서 드론이나 무인기라고 부릅니다.
네.
이 월마트가 이 실험하겠다고 신청한 드론 기종이 이 중국 회사가 만든 팬텀3하고 S900 두 기종인데요. 이 두 기종은 지금까지는 주로 영화를 찍는 데 쓰이고 있답니다.
네. 자, 앞에서 설명했지만은요. 그러니까 월마트는 물건을 이 무인기로 옮기는 실험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이 상품을 무인기로 이 주문자가 사는 곳에 직접 배달하겠다는 겁니다. 월마트는 미국 인구 가운데 70%가 이 주변 8km 거리 안에 월마트 상점이 있는 지역에 산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무인기 배달이 가능성이 엄청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월마트는 또 이 엄청나게 큰 회사 창고 안에서 물건을 옮기거나 또 물건 재고 관리를 하는데 이 무인기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하는 회사가 월마트가 처음은 아니죠?
물론입니다. 처음 아닙니다. 이 세계 최대의 인터넷 상점이죠. 아마존도 지난 2013년부터 이 물건 배달에 쓰는 무인기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미국에서요 야외에서 이 작은 무인기를 날리는 사람을 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허용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현 규정으로는 개인이 드론을 날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항공청은 몇몇 예외를 제거하고는 이 물건 배달 같이 상업용 목적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것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관련 규정이 없고요. 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 무인기 사용에 제한되곤 있지만은요. 이런 제한이 언젠가는 또 풀린다고 봐야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지금도 드론은 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는 이 규제만 풀리면 이 무인기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걸로 봅니다.
네.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첨단 기업들이 모이고 있는 이 미국 실리콘밸리가 이 무인기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 월마트나 아마존도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드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라고 하면 미식축구, 농구와 함께 야구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올해 미국 프로야구의 최정상을 갈리는 월드 시리즈가 미국 시각으로 화요일 저녁 1차전을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내셔널리그 우승팀인 뉴욕 매츠와 아메리칸 리그 우승팀인 캔자스 시티 로열스가 월드 시리즈 챔피언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네.
자, 오늘은 이 월드 시리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이 월드 시리즈에 오른 두 팀 다 1980년대 우승한 이후에 뭐 30년 가까이 우승컵을 안아보지 못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자, 우선 지난해 월드 시리즈 결승전 장면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캔자스 시티 로열스는 작년에 지난 1985년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이후 29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올랐는데요.
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3승 4패로 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2년 연속 정상에 도전하는 거고요. 지난 1986년 월드 시리즈 우승팀인 뉴욕 매츠는 15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자, 뉴욕 매츠나 캔자스 시티 로열스 모두 실력으로 뭐 쟁쟁한 팀인데요.
네.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이렇게 고대하는 이유는 그만큼 월드 시리즈가 뭐 최고 중에 최고를 기리는 대회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월드 시리즈를 설명하려면 먼저 미국 프로야구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영어로 Major League Baseball, 줄여서 MLB라고 하는 미국 프로야구 연맹은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라는 두 리그가 있습니다. 이 내셔널 리그는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프로야구 리그인데요. 지난 1876년에 창단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야구의 인기가 올라가고 애호가들이 급증하면서 25년 뒤인 1901년에 아메리칸 리그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죠.
네, 이 양 리그가 완전히 독립적인 프로리그이기 때문에 이 두 리그의 팀들이 경기에서 붙은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양대 리그의 우승팀들이 진정한 야구 최강자를 가리기 위해서 맞붙는 대회가 바로 이 월드시리즈입니다.
네.
지난 1903년에 월드시리즈가 처음 생기면서 올해 이 111회 월드시리즈를 맞았는데요. 현재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에 각각 15개 팀이 소속돼 있거든요. 과거에는 각 리그의 1위 팀끼리 맞붙었지만 이 1969년부터 각 리그와 각 리그가 동부와 서부 양대 지구로 또 분할이 되면서 각 리그의 챔피언을 가리기 위한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생겼고요. 1995년엔 중부 지구가 추가됐습니다.
네.
월드 시리즈는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의 우승팀끼리 경기를 하는 거고요. 7판 4선승제를 통해서 우승팀이 결정됩니다.
네. 자, 월드 시리즈는 리그 챔피언십까지 정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10월에 시작하죠.
예, 맞습니다. 가을에 시작한다라고 해서요. 폴 클래식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줄여서 더 시리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역사적인 월드 시리즈의 첫 경기는 그럼 어느 팀이 맞붙었을까요?
네, 월드 시리즈 첫 경기는요. 1903년 아메리칸 리그에서 현재 보스턴 레드삭스로 불리는 보스턴 아메리칸스와 내셔널 리그의 피츠버그 파이러츠의 경기로 시작됐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는 보스턴 아메리칸스가 3승 5승 3패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죠. 사이 영 선수가 1차전 선발로 나오면서 월드 시리즈 역사에서 최초로 공을 던진 선수가 됐죠.
네.
월드 시리즈 우승으로 보스턴 시민들이 갖는 자부심이 뭐 대단했다고 하고요. 앞서 아메리칸 리그가 내셔널 리그보다 25년 더 늦게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늦게 만들어진 아메리칸 리그가 내셔널 리그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보스턴 시민들의 야구 사랑, 뭐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알아준다고 하는데요. 야구 사랑이 100여 년 전부터 이 월드 시리즈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런데 다음 해인 이 1904년에는 월드 시리즈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1904년에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전년도 우승팀인 보스턴 아메리칸스와 또 내셔널 리그의 뉴욕 자이언츠가 맞붙게 됐는데요. 뉴욕 자이언츠 감독과 아메리칸 리그 회장 간의 불화가 생기면서 뉴욕 자이언츠 측은 아메리칸 리그와 같은 이 수준 낮은 리그의 우승팀과 대결할 수 없다며 경기를 거절한 겁니다. 따라서 1904년엔 월드 시리즈가 열리지 않았지요.
네.
또 1994년엔 선수들의 파업으로 경기가 취소된 적이 한번 있는데요. 이외에는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드 시리즈가 열렸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프로야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월드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드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은 어딘가요?
네, 어딘지 직접 한번 맞춰보시죠. 지난 2009년 월드 시리즈의 시상식 현장입니다.
Congratulate the world champion New York Yankees. And all of their great fans. This is the 27th World Champions, the most in American sports. And I congratulate you for that.
네, 뉴욕 양키스라는데요. 네. 바로 뉴욕 양키스인데 27번째 우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 소속된 뉴욕 양키스는 월드 시리즈 중에 총 40번 참가해서 27번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메이저리그 팀 중에서 최고 기록입니다.
네.
특히 1920년부터 64년까지 뉴욕 양키스는 월드 시리즈에 29번 진출해서 20번이나 20번이나 우승을 차지하면서 양키스 전성시대를 이루기도 했죠. 것이죠.
예. 자, 그 외 우승을 많이 한 팀은 어떤 팀이 있나요?
네, 두 번째는 11번 우승한 세인트루이스의 카디널스고요. 3위는 9번 우승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공동 4위는 8번 우승한 보스턴 레드삭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고요. 6위는 6번 우승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입니다.
네. 자, 월드시리즈 우승팀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네, 우승팀은 커미셔너스 트로피라고 하는 멋진 상패를 받게 되고요. 선수들과 경영진은 우승 반지를 손에 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우승팀에서 가장 활약한 선수들에게 월드시리즈 MVP를 수여하고 있는데요. 이 1960년에 뉴욕 양키스의 바비 리차드스 선수가 패배팀 선수로는 유일하게 시리즈 MVP를 수상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무엇보다 선수와 경영진은 월드시리즈 챔피언이라는 이 야구인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안게 되는 거고요. 우승팀의 팬들은 자신의 생애에 응원하는 팀이 월드시리즈를 품에 안았다는 자부심을 누리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월드시리즈 챔피언 반지를 또 가장 많이 낀 선수는 누굴까 궁금해지네요.
네. 지난달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에 언급했던 선수인데요.
네.
9월 22일에 세상을 떠난 요기 베라 선수입니다.
아, 네.
베라 선수는 양키스의 전성기였던 1946년부터 63년까지 뉴욕 양키스 팀의 주전 선수로 뛰는 동안 월드시리즈 우승을 10번이나 달성했는데요. 월드시리즈 최다 출전 선수 역시 베라 선수로 무려 14회나 출전했습니다.
네. 또 한국인 중에서도 이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선수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활동하던 김병현 선수가 있는데요.
네.
한국인 최초로 월드시리즈에 출전해서 우승 반지를 끼는 영광까지 안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에는 당시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활동하던 박찬호 선수가 월드시리즈에 출전했는데요. 하지만 팀이 뉴욕 양키스에 패하면서 우승 반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프로야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월드 시리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영화로 듣는 미국사 이어가도록 하죠. 잭슨 5가 부릅니다. Never Can Say Goodbye 골라봤습니다.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영화를 통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김정원 기자 역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영화 게티스버그 소개해드리고 있죠?
네, 지난 1993년에 나온 영화로 남북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였던 게티즈버그 전투를 생생하게 그린 영화 게티즈버그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시간은 영화 게티즈버그 마지막 시간으로 북부 연방군이 게티즈버그 전투 마지막 날에 남부 연합군을 결정적으로 물리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The line runs all the way from here back to Cemetery Hill, but it ends here.
Understood.
You cannot withdraw under any condition.
전투 이틀째에 게티즈버그에 도착한 챔벌레인의 메인 연대는 중요한 고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북군 지휘부는 챔벌레인 대령에게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면서 목숨을 다해 고지를 지키라고 단호하게 명령한다. 챔벌레인이 이끌던 메인 연대는 훨씬 적은 수와 화력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올라오는 적과 결사적으로 싸운다. 하지만 이렇게 결사항전하던 메인 연대는 결국 탄알이 다 떨어지는 위기에 부닥친다. 그러자 챔벌레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부하들에게 모두 칼을 총에 꽂고 남군 진영으로 돌격하라고 명령한다.
Left wing, right wheel.
Right wheel!
Charge!
Charge!
군인답게 용감하게 싸우다 죽기로 한 챔벌레인 연대는 함성을 지르며 내리막길을 달려 남군 진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때 방심하고 있던 남군들이 진영이 무너지면서 무더기로 죽거나 그대로 사로잡히는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남군들은 자신들을 향해 돌진하는 북군들의 총에 총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챔벌레인 대령의 용맹으로 메인 연대는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챔벌레인은 안도의 숨을 쉬고 부하 병사들은 챔벌레인의 용맹과 결단력에 경의를 나타냈습니다.
What do you hear about Hancock?
Ran into him today. He's out there about a mile or so.
뜻밖의 패배를 당한 남군의 롱스트리트 장군은 부하 아미스테드 장군과 대화를 나눈다. 아미스테드는 북부 연방군을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헨코크가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한다. 아미스테드는 헨코크가 게티즈버그 벌판 건너 북군 진영에 있다는 사실에 참담해한다. 친구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눈물을 흘리던 아미스테드는 롱스트리트에게 소포꾸러미 하나를 전해주며 자신이 죽으면 소포를 헨코크의 처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General Longstreet, you have General Pickett now. He is fresh. I want you to bring your corps forward. Take those heights in the center and split the federal line.
게티즈버그 전투 3일째. 남부연합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은 제임스 롱스트리트 장군에게 벌판을 건너 북군 정면을 공략하라고 명령한다. 그러자 롱스트리트는 측면에 있는 적군 포병이 거리가 1.6km가 넘는 벌판을 건너는 아군을 집중적으로 포격할 것이라며 리 장군의 명령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남군이 넓은 벌판을 건너는 동안 무방비로 포격을 받아 전멸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 장군은 전력을 가운데로 모으면 북군 방어선을 뚫을 수 있다면서 작전을 강행한다. 리 장군은 그러면서 전력 손실이 없었던 피켓 장군의 버지니아 사단을 선봉에 내세운다.
General Trimble, commanding Pender's division, will be on the left.
Pettigrew's brigade in support. General Pickett's division will be on the right side of the attack.
피켓 장군 등 휘하 장군들을 불러모은 롱스트리트는 리 사령관이 내린 명령에 따라 세부 작전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먼저 포병이 맹렬하게 포격을 가해 북군 진영에 혼란을 준 뒤 버지니아 사단이 북군 진영 중앙으로 진군하는 작전이었는데요. 명령을 받은 부하 장군들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전투에 대비합니다.
You know what's going to happen?
Troops are now forming behind the line of trees. When they come out, they'll be under enemy long-range artillery fire. Solid shot, percussion, every gun they have.
로버트 리 장군의 명령을 전달한 롱스트리트는 하지만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롱스트리트는 정찰병 해리슨이 나타나 자신도 싸우겠다며 총을 달라고 요청하자 이번 작전이 실패할 것이라면서 전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해리슨에게 권고합니다.
1863년 7월 3일, 드디어 남부연합군의 총공세가 시작된다. 작전이 시작되자 남군 포병은 모두 포탄을 북군 진영으로 쏘아대기 시작한다. 포격을 받은 북군이 반격을 시작하면서 양 진영에 포화가 치솟는다. 한편 남군의 포격이 끝나자 남군 보병이 피켓 장군의 명령을 따라 드디어 진격을 개시한다.
Up and to your posts! And let no man forget today that you are from old Virginia!
명령에 따라 남부 연합군 1만 5천여 명이 게티즈버그로 향하는 벌판을 가로질러 진군합니다. 그러자 북군 진영에서 대포가 불을 뿜습니다. 포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북군 포병이 사격을 시작하고 롱스트리트의 걱정대로 벌판 한가운데서 많은 남군 병사가 포화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요행이 포격을 피했더라도 거리가 가까워지자 이번에는 북군 병사들의 소총이 불을 뿜으면서 남군 측 희생자가 속속 늘어만 갑니다.
포화를 듣고 북군 진영 앞에 도착한 남부 연합군은 북부 연방군과 소총으로 공방전을 벌인다. 이 공방전에서 남군 일부가 북군 진영을 뚫기도 하지만 북부 연방군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총검을 꽂고 남군을 향해 돌진해 백병전을 벌인다. 남군은 백병전에서 북군에 맞아 용감하게 싸운다. 하지만 중과 부적, 적 진영에 닿기 전에 이미 힘이 많이 빠진 남군은 결국 밀리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남군의 아미스테드 장군과 북군 사령관 헨코크가 총에 맞는다. 이어 북부 연방군이 세차게 몰아붙이자 마침내 남군은 괴멸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뒤로 돌아 도망치기 시작한다.
We will withdraw as soon as we have secured all those wounded.
남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은 전황을 보고받고 롱스트리트에게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병사가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며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러자 남군 병사들은 한결같이 장군을 존경한다면서 당장이라도 명령을 내리면 다시 싸우겠다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는 북군 쪽으로 기울어진 뒤였고 남부 연합군은 후방을 경계하면서 버지니아로 철수합니다.
네, 게티스버그 전투 세 번째 날에 남군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후퇴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을 맺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안에서 벌어진 전투 가운데 가장 처절한 전투였던 이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양측 손실이 모두 5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티즈버그 전투가 끝나고도 전쟁이 2년이나 더 계속되는데요. 게티즈버그 전투 이후 남북전쟁의 상황을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해럴드 홀저 씨에게서 들어보겠습니다.
Conversation on every anniversary now for the sesquicentennial especially.
1863년에 중요한 두 전투에서 승리한 북부 연방군이 해가 바뀌자 남부 버지니아군을 전면 공격합니다. 이런 가운데 셔먼 장군이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점령했고요. 그러면서 애틀랜타부터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바나 해안까지 진격하죠. 다음 1865년에 들어서면 북군이 다시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쳐서 남부 연방 수도인 리치먼드가 함락되고요. 결국 남부연합이 항복하면서 처참했던 남북전쟁이 끝납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은 이해 4월 남부연합 지지자의 총에 맞아 숨집니다.
자, 오늘 영화 게티즈버그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영화 소개해 주실 거죠?
맞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미국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서부 개척시대를 그린 영화가 나오는데요. 지난 1994년에 선보인 영화 와이엇 어프입니다.
네, 와이엇 어프라면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전설적인 보안관을 말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기대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I'll give you a daily introduction to some meaningful and useful everyday English words and phrases.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stick it. Stick it. 네, stick it이란 영어 표현은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기 전에 제가 cashier, 계산원과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볼까요? Listen carefully.
That's fine. Well, that's thank you.
No problem.
I don't need a bag. I'll just stick
you
it
sure?
in my purse.
Mm-hmm. There you go. Hope it feels better then.
Ah, take care.
You. No
thank
problem.
Thank you very much. Bye. I have a really cute dog at home. And his name is Poppy. 네, 제가 집에 아주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이름이 뽀삐인데요. He was running out of dog food, so I decided to go buy some more. 강아지 밥이 거의 다 떨어져서 뽀삐를 데리고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강아지 밥을 사러 갔습니다. 강아지 밥을 고르고 cashier, cashier는 계산원이죠. 제가 강아지 밥을 계산한 후에 계산원에게 말했습니다. I will just stick it in my purse. I will just stick it in my purse. 봉지 필요 없을 거예요. 내 가방 속에 그냥 넣을게요. Before the cashier can put the food in my bag, I told her that I won't need a bag. And instead, I will just stick it in my purse. 대화를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That's fine. Well,
that's
thank
it.
You.
No problem.
I don't need a bag. I'll just stick
you
it
sure?
in my purse.
Hope
you feel
better then.
Ah, take care.
Thank
no problem.
You very much. Bye.
오늘의 영어 표현은 stick it. Stick it이죠. Stick. Stick, S-T-I-C-K, stick it. Stick it은 put in, put. P-U-T. Put, 무엇무엇을 넣다 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stick it. Put in 하면 무엇무엇 속에 끼우다, 무엇무엇 속에 넣다. 무엇무엇 속에 채우다 라는 뜻이고요. I will just stick it 하면 내가 그냥 무엇무엇을 속에 끼워 넣을게 라는 뜻입니다. 제가 I will just stick it in my purse 라고 했죠? I will just stick it in my purse 하면 내가 그냥 가방 속에 끼워 넣을게 라는 뜻이 됩니다. 이번에는 예문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Just stick the pen in that case over there. Just stick the pen in that case over there. 볼펜을 그 통에다가 그냥 넣으세요. Just stick that mail in the mailbox. Just stick that mail in the mailbox. 우편을 우체통에다가 넣으세요. Now it's your turn. I'll say it in Korean and you try saying it in English. 제가 한국말로 얘기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무엇무엇 속에 끼우다, 무엇무엇 속에 넣다. 그렇죠? Stick it. Stick it. 이죠? 그냥 내 가방 속에 끼워 놓을게요. 네, 맞습니다. I will just stick it in my purse. I will just stick it in my purse. 네,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Stick it. 또는 I will just stick it in my purse. Stick i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ou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개인적으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나 어떤 종교든 가질 수 있고 또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든 종교를 선택, 보유, 전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권리는 러시아 헌법에 보장이 돼 있고 종교적 이유 때문에 차별을 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러시아 관리들은 실제로는 종교적 집회를 공공질서 위반 또는 극단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종교에 관한 러시아의 법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를 4대 전통적 종교로 정의하고 있으나 러시아 정교회에도 특별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미 국무부의 2014 종교자유보고서에 따르면 법에 근거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와 그 외 유대 그리스도 그룹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종교는 다릅니다. 이들이 정부에 등록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극단주의와 폭력 조장 등에 대한 애매한 법 조항을 이용해 정부는 소수 종교인들을 위협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처벌을 하는가 하면 종교 관련 문서들을 압수하기까지 합니다. 사실상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극단주의 단속법은 소수 종교나 특정 종교단체 등록을 방해하고 소수 종교인들의 신앙 활동을 제한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제한으로 소수 종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종교 건물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유대교가 러시아 전통 종교의 하나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돼 있지만 정부 운영 미디어를 통한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리들의 반유대 발언은 지난해에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헌법이 명시한 대로 모든 국민에게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러시아 정부에 촉구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종교의 자유가 많은 수의 신도를 갖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종교가 없다고 밝히는 사람, 소수 종교인 모두 다수 종교인과 같은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